네, 예배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사회를 맡으신 분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제 소프라노 김아무개 자매님 특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이 자매의 찬양 실력이 성도들에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다면 이날 설교에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인내의 한계, 그 신앙의 한계에 맞닥뜨려서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대부분의 비탄의 시들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닐 때 기록된 점에 비추어서 이 두 시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쓴 것으로 더 큰 무게를 실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지만 확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반드시 나를 죽이고 이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이 아닌 것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신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죠. 다윗은 급하게 일어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에게 아버지의 행동이 충동적으로 벌인 실수인지 아니면 다윗 너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벌인 일인지 내가 확인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만나서 그 마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다윗에게 도망을 치도록 해주죠. 요나단은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을 치도록 해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실 것이고 다음 왕을 너로 세우셨음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되고 나면 나의 가족들을 돌보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한낱 목동의 아들입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요청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의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안다. 그때 나의 가족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구걸하듯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면 사울 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자리와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지켜내려고 하죠.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과 입을 맞추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친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고통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를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마을이 학살을 당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다윗을 반겨주는 곳이 없습니다. 도망 다녀야 하는 기간도 예상보다 너무 길었습니다. 15년 동안 무려 16군데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디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티는 데는 한 40일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 어려움이 길어지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 이 짧은 문장 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식이 무려 4번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견딜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이런 책입니다. 책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남미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6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지에서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은 크게 좌절을 합니다. 아들을 땅에 묻고 그 무덤에 나무를 하나 심고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이 되면 강에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 나무에 물을 줍니다. 뜨거운 적도의 태양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한참을 나무 곁에 서서 그 나무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위로를 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도 병으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가고 끊임없이 복통과 설사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함께 본국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글로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어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이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실망 때문에 이 신앙적인 이 갈등을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일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다.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다윗이나 페루의 선교사님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갈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믿음의 한계,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계가 오면 믿음을 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개입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와 같이 되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롱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다행히 다윗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가 널브러져 있는 곳이 다행히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통의 순간들은 믿음과 소망을 자라게 만들었고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겪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 오랜 인내의 시간이 사울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병사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집행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무엘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알려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망가는 병사들을 보면서도 초조해하고 조급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 가르치고 이것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참된 성도였다면 기다림의 시간에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꾸지름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는 높여주십시오. 이 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한테 망신 주지 마십시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이 세상의 형통에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 순간들이 성도인 다윗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정결해지게 만들었고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또 금이나 은이 불로 순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절망, 두려움과 외로움, 오랜 기다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단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인내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세상의 것이 준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들고 넓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숨이 나오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한탄이 나올 때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계, 이 인내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은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죠.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줄을 모릅니다. 사망의 깊은 잠을 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말씀과 멀어져 버려서 사망으로 끌려가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 위기에 대처하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불신자들처럼 운명과 우연으로 여기게 되죠.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사사였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했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야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마셨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방 여인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 삼손이 시체도 만졌고 포도주도 마셨으면서 왜 머리는 자르지 않았던 걸까요? 시체를 만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머리를 자르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자의 시체를 만진 날 다윗은 집에 와서 막 엿기를 정신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시체를 만졌는데 힘이 빠졌을까 하고 말이죠. 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홀짝 마시고 와서 또 엿기를 막 들어봤을 것입니다.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볍게 여긴 삼손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힘을 빼앗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약속 어겨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사망의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죠.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너 뭐하고 있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깊은 잠이 빠져버렸는지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결국 깊은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두려움에 내가 오랜 기다림에 내가 실망하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초급함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머리를 베고 깊은 잠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은 원수들이 이겼다 말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불신자들은 통쾌해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을 실컷 조롱해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햇빛과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과 그 욕망을 쫓아 살다가 넘어져서 원수들의 조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조롱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앉으실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즐거워했던 시간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3일 뒤에 들려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들에게 큰 절망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이 잠시 동안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기쁨은 절망과 슬픔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이 한숨과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하나님 멀리 계시고 숨어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들이 길어져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신문에 올라왔던 그 오래된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기사입니다. 1983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했던 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당신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독재자가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보세요.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야훼 하느님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기 원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앙을 신학을 선택한 것 뿐이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었으니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하신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십시오.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사를 쓴 목사님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했던 김원겸이라는 분은 36살의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과 같이 기도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시간을 지내왔고요. 지금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의 이 청년처럼 어떻게 보면 이 청년보다 하나님을 더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이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요셉의 성실함과 능력을 높이 샀던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맡긴 것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큰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을 쳐버리죠. 그런데 그 결과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죄질도 참 이게 강간, 미수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무슨 죄명이 이렇습니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요. 그냥 형통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이라뇨. 이건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고 말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뿐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7년 흉년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색동옷 입고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뭐 자랐다면 이 기근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언약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해 내신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내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바둑을 두지 못합니다. 장기도 겨우 가는 길을 아는 정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를 막 시작한 하수들은 바로 앞에 있는 수만 봅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죠. 열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고수들도 있대요. 일부러 잡아먹으라고 미끼 하나 던져놓고 상대방이 그거 잡아먹느라고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공격을 퍼부어서 게임을 끝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지혜롭게 살아도 우리의 급수는 고작 10급 정도일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더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단이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9단이십니다. 그냥 9단이 아니라 더 이상 높은 단이 없어서 9단입니다. 여러분, 10급의 실력으로 이 9단의 수를 다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집에 와서 복귀를 합니다. 고수들이 놓았던 자리를 자기도 한번 놔보고 여기에 왜 나왔을까? 한참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해보고는 아, 이걸 위해서 여기에 수를 놓았구나. 그렇게 복귀를 하고 감탄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수를 읽어나가게 되고 수를 넓혀나가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왜 바둑돌을 그 자리에 두셨는지, 왜 나의 인생에 이 타이밍에 이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의 인생에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복귀하고 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여기에 수를 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어가실 것입니까? 그 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한탄했던 이 시인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김홍겸이라는 청년은 이 현실 세계 넘어서 펼쳐내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다윗은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자하고 온유한 성품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 붙들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편은 오랜 기간 반복되고 계속되는 고통과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한 다윗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죠. 사람들은 시편 13편을 절망과 어둠의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황홀감의 극치로 나아가는 시, 슬픔에서 환희로 나아가는 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바다 깊은 곳 같은 그런 어두움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 긴 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이걸 내다보시고 그 바둑돌을 여기에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때 이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제한적이던 것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환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다가 하나님 이제 당신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감으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